VOA 세계 뉴스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중국이 인도태평양 국가들을 상대로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대한 감시와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아시아 대양주를 순방 중인 폼페오 장관은 어제 호주 시드니에서 연설을 통해 중국이 일으킨 전환이 일어나는 동안 우리는 잠들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전환의 내용에 대해 중국이 다른 나라들의 지식 정보를 절취하고 남중국해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1대1로 참가국들을 비제 빠뜨려 영향력 아래 두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런 상황을 모두가 눈을 크게 뜨고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미국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도 이날 폼페오 장관과 함께 호주 측과 장관급 회담을 진행한 뒤 중국에 대한 견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회견에서 어느 한 나라가 인도태평양을 지배할 수 없고 지배해서도 안 된다고 굳게 믿는다고 밝히고 중국의 침략과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또 다른 외국 유조선을 나포해서 억류 중이라고 어제 현지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19일 영국 유조선 스페나 임페로호를 억류한 이후 2주일여 만이고 전날 파나마 선적 유조선 리아호를 나포한 것을 포함해 근래 세 번째 사건입니다. 이란 국영 텔레비전과 반관영 파스 통신 등에 따르면 이란 혁명 수비대가 이날 파시섬 인근에서 70만 리터 연료를 운송하던 외국 유조선을 나포한 뒤 승조선 7명과 함께 억류하고 있습니다. 혁명 수비대 소속 라마단 지라히 장군은 이 유조선이 다른 배에서 원유를 옮겨 실어 중동 해역의 아랍 국가들에 운반한 불법 환적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중동 언론은 억류된 배가 이라크 선적이라고 보도하는 가운데 알자지라는 승조원들이 이란 남부 항구 도시 부쉐르로 이송됐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유조선과 민간 상선을 호위할 국제연합체에 관련 국가들의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어제 시드니에서 호주 측과 장관급 회담 후 기자회견을 통해 중요한 경제 물동량들이 호르무즈 해역을 오가고 있다고 밝히고 연합체의 구성 성사를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북한과의 평화 경제를 실현해서 일본을 따라잡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평화 경제는 남북 및 북미 관계에 불곡이 있다고 해서 쉽게 비관하거나 포기할 일이 아니라면서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평화 경제에 대해 긴 세월의 대립과 불신이 있었던 만큼 끈질긴 의지를 갖고 서로 신뢰를 회복해 나가야 가능한 일이라며 세계 어느 나라도 가질 수 없는 한국만의 미래라는 확신을 갖고 남북이 함께 노력해 나갈 때 비핵화와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와 그 토대 위에 공동 번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최근 일본과의 무역 통상 마찰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결코 일본이 한국 경제의 도약을 막을 수 없다며 오히려 경제 강국으로 가기 위한 한국의 의지를 더 키워주는 자극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번 일을 겪으며 평화 경제의 절실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히고 일본 경제가 우위에 있는 것은 경제 규모와 내수 시장뿐으로 남북한 경제 협력으로 평화 경제가 실현된다면 단숨에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위안화의 달러당 환율이 7위안을 돌파했습니다. 오늘 오후 아시아 금융시장에서 위안화는 달러 대비 7.0304위안에서 7.0807위안선에 거래됐습니다. 달러당 7위안을 넘어선 것은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벌어진 지난 2008년 이후 처음입니다. 위안화의 환율이 오른 것은 그만큼 돈 가치가 낮아졌다는 뜻으로 중국 당국이 미국의 추가 관세에 대한 보복 조치에 나선 것으로 시장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측은 개입을 부인했습니다. 중국인민은행은 오늘 관련 성명을 내고 시장의 수급과 국제환율시장의 파동을 반영한 결과라고 오늘 환율 변화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일방주의와 보호무역 그리고 미국의 대중관세 부과 조치가 달러 환율의 7위안을 넘어선 것이라면서 미국 정부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두 달 넘게 계속되고 있는 홍콩에서 오늘 총파업이 시작됐습니다. 홍콩 정부 수반인 캐리담 행정장관은 매우 위험한 상황에 가까이 왔다며 경고성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람 장관은 오늘 담화에서 시위대가 중국 국기를 바다에 던지는 등 일구 경제를 위협하는 행동마저 서슴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지금까지 BOA 세계뉴스 들으셨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8월 5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군과 한국군의 연합군사훈련이 시작됐습니다. 미 국무부 고위 관리는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큰 실수이자 피해를 자초한 것이라는 국제사회에 공통된 견해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들은 대부분 북한의 일부 핵폐기 대가로 제재 일부 완화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겠으나 함경도는 가끔 구름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16도에서 26도, 낮 최고는 27도에서 35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5m, 서해에서는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군과 한국군의 연합군사훈련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북한의 강도 높은 반발이 예상됩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5일부터 약 보름간 실시되는 이번 미한연합훈련은 지휘소 연습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병력과 장비의 실제 기동이 아닌 컴퓨터 모의 실험입니다. 미한 군당국은 이번 연습을 통해 한반도 유사시 위기관리 훈련과 함께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위한 한국군의 기본 운용 능력을 집중 검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번 연습은 공식적으로 미한 연합 연습이라 부르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연습의 명칭은 애초 19-2 동맹이 유력했지만 북한의 반발 등을 고려해 동맹이란 단어를 제외할 가능성도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한 군당국은 앞서 지난 3월 기존 키리졸브를 대체한 새 미한 연합훈련인 19-1 동맹 연습을 실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군당국은 아직까지 북한의 별다른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 김준락 공보실장의 5일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저희가 늘 주시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특별한 동향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전문가들은 이번 미한 연합 연습에 대한 북한의 더 큰 반발이 예상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북 간 비핵화를 위한 실무 협상이 재개되면 도발의 명분이 사라지는 만큼 그 전에 미리 활용할 수 있는 군사적 카드를 보여주는 압력 행사 차원이 될 거란 설명입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선임 행정관을 지낸 부형욱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입니다.
실무 협상 전까지 약간의 그런 압력을 좀 높이는 조치를 좀 할 것 같고요. 근데 뭐 그게 어떤 레드라인을 넘어서는 것은 아니고 이때까지 발사하는 것이 9.19 군사합의에서 적대 행위로 보이지 않을 만큼 동해에서 저 북쪽으로 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 궤적들이 우리 카디즈나 이런 쪽으로 위협적으로 보이지 않게 저 북쪽으로 쏘고 있다는 것은 그런 정도의 도발적 행위를 하지는 않겠다라는 의사표시로 봐야 되고
부양욱 연구위원은 이어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은 국가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만큼 훈련을 안 할 수는 없다며 북한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미 미북 간 비핵화 진전에 대한 대략적 합의가 이루어진 만큼 대화 기조엔 변함이 없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일본 도쿄대학교 탈북 1호 박사인 최경희 샌드연구소 대표는 북한이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빌미로 자신들의 대미 협상력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과거에도 반발 수위를 높여 협상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전략을 활용해온 만큼 이번 역시 연합훈련에 대한 강도 높은 반발이 예상되지만 사실상 북한에게도 연합훈련이 필요하다는 게 최 대표의 설명입니다.
지금 현재도 이제 실무회담도 진행되지 않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한 가을쯤부터는 어떤 대화가 조금 이루어질 거 아닌가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가을에 돌입하면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어떠한 빌미가 있으면 최대한 높였다가 높은 자세에서 이제 대화에 돌입할 수 있도록.
때문에 북한이 8월 한 달간 비난 수위를 한껏 높인 뒤 가을쯤부터는 대화에 돌입할 수 있는 어떤 동력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다고 최 대표는 덧붙였습니다. 한편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은 이번 미한 연합훈련이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검토하는 첫 시험장이 될 거라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비핵화를 약속했지만 한국에 대한 위협은 오히려 더 심화됐다며 향후 북한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행보를 보일 가능성도 있다고 김 전 장관은 전망했습니다.
중국하고 북한이 짜고 대규모 전쟁은 아니지만 어떤 도발을 일으켜가지고 미국이 중국이나 북한에 대해서 또는 어느 한쪽에 대해서 보다 좀 완화된 그 어떤 대응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런 게. 그래서 지금 중국하고 북한이 가까워졌다는 게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이에요. 특히 한국의 입장에서는 바로 코앞에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번 연습이 이제 그런 거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이제 가봐야겠죠.
앞서 북한의 대외용 라디오 방송인 평양방송은 지난 2일 북침 전쟁 훈련의 전면적 중단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보장의 선행 조건이라며 미한 연합 훈련을 비난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 국무부 고위 관리는 최근 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북한의 도발을 큰 실수이자 스스로 피해를 자초한 것이라는 국제사회에 공통된 견해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국제사회 제재 압박에 놓여 있다며 서두르지 않겠다고도 말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 고위관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사실상 도발로 규정하면서 북한의 전략이 무엇이든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리는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가 열리는 태국 방콕에서 익명을 전제로 한 브리핑을 통해 미사일 도발은 북한이 외교에 다시 나서겠다는 스스로의 약속 이행에 실패한 것과 맞물려 지난 3일간 아세안 관련 회의에 참석한 모든 나라들의 주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ARF 기간 중 사실상 모든 논의의 대상이 됐고 이 같은 행동이 큰 실수이자 스스로 피해를 자초했다는 공통된 견해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런 견해는 단지 미국만의 것이 아니었다며 아시아 동맹국들, 심지어 중국과 러시아처럼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협력할 필요가 없는 나라들의 관점이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관리는 도발을 통해 목적을 달성하려는 북한의 외교가 실패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국제사회와 북한, 미국과 북한 사이의 오랜 외교 역사를 볼 때 도발은 언제나 북한의 행태였다고 전제하고 폼페오 국무장관의 아세안 방문을 통해 안심할 수 있는 건 실제로 그런 북한의 노력이 실패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리는 미국의 목표가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과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 목표는 아세안 행사에 참가한 모든 나라들과 공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의 전략을 모르고 결정은 그들에게 달린 것이지만 그 결정은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관리는 실무 협상 재개와 관련 북한이 미국의 대북 특별대표와 협상을 재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북한이 그렇게 할 준비가 됐을 때 미국도 준비돼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과 나쁜 거래를 이루려 서두르지 않는다며 북한이 국제사회 제재로 인해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이 관리는 미국의 정책 목표는 북한의 밝은 미래에 대한 매우 분명한 선택권을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 발사체의 종류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유도가 가능한 로켓은 미사일로 분류해도 무방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딴 발사에 정치적 목적이 깔려 있을지라도 실질적인 타격 대상은 한국이라며 새로운 미사일 방어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지난달 31일과 이달 2일 발사한 무기를 다연장 로켓인 방사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공개한 궤도형 이동식 발사 차량과 발사관 6개로 추정되는 사진만 보면 방사포가 틀림없습니다. 신속히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발표한 미한 당국의 평가와 엇갈립니다. 하지만 방사포라는 북한 발사체의 속도와 비행 방식은 전형적인 탄도미사일의 특징을 보였습니다. 최고속도 마하 6.9의 유도 기능까지 갖춘 발사체는 방사포의 영역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3일 VOA에 어떤 로켓이든 유도가 가능하다면 미사일이라고 불러야 한다며 300mm 방사포인 KN-09도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KN-09은 250km의 거리를 날기 어렵고 비행 내내 엔진이 연소하는 경우에는 특히 그렇다며 400mm급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에 일리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그러나 미사일인지 방사포인지에 대한 소모적 논쟁보다 북한 미사일의 점증하는 역량과 잠재적 목표물을 파악해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국무부 비확산 담당 차관보로서 미북 미사일 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를 지낸 로버트 아이논 브루킹스 연구소 수석연구원은 BOA와 전화 인터뷰에서 스커드, 대포동 미사일 등을 놓고 협상을 벌이던 시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이 진전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미사일이 다양화되고 사거리가 길어졌으며 보다 효율적으로 진화해 훨씬 통제하기 어려워졌다는 설명입니다. 북한의 이딴 시험 발사는 미국 간 모종의 합의가 없을 경우 미사일 역량을 끊임없이 강화할 것이라는 경고를 일으키지만 정작 사거리와 고도 등은 한국을 겨냥한 것이라는데 전문가들은 이견이 없습니다. 미 국방정보국 출신 프로스펙톨 엔젤로 주립대 교수는 북한이 러시아에 SS-26 미사일 기술을 도입해 훨씬 정확도가 높은 단거리 역량을 확보하게 된 것이라며 결국은 한국군과 주한미군 기지를 공격할 역량이 커졌다는데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There's a lot of advantages it gives them, but the bottom line is it gives them a better capability to target ROK and US bases in South Korea. Simple as that.
랄프 코사 태평양 포럼 석좌는 북한 미사일을 한국을 혼란에 빠뜨릴 추가 옵션을 갖게 됐다는 것을 한국과 미국에 증명하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으로 규정했습니다. 마이클 오헨론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상징적이고 정치적인 의미로 본다면서도 한국의 평온을 조심스럽게 깨면서 이보다 훨씬 나쁜 행동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이언 윌리엄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 부국장은 북한 미사일이 일본 영토에 닿지 않았음을 주목하면서 군사시설과 사회기반시설을 겨냥할 때 정확도가 중요해지고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지적했습니다.
Accuracy becomes important when you're trying to hit specific targets, you know, military targets. There's an air base there that I want to put out of commission.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 미사일의 다중화에 대응하기 위해선 방어 역량 역시 진화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토마스 카라코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미국과 동맹국들은 능동적인 미사일 방어 역량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하며 더 나아가 적이 쉽게 겨냥하지 못하도록 병력을 분산 이동시키는 작전 등 다양한 국가 안보 전략을 고려할 때라고 제안했습니다.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together are going to need to continue to evolve our active missile defenses to deal with this. And furthermore, we need to continue to think about our operational concepts.
프로스펙톨 엔젤로 주립대 교수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 추세를 볼 때 향후 비핵화 협상에서 모호한 미사일 발사 시설이나 저장 시설을 문제 삼는 것보다 실질적인 생산 시설 폐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들은 대부분 북한의 일부 핵 폐기 대가로 제재 일부 완화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완전한 비핵화가 궁극적인 목표지만 비핵화로 가는 과정에서 잠정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외교협회가 외교정책에 관한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들의 입장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단체는 북한과 관련해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라 핵 프로그램의 일부 폐기에 대한 대가로 부분적인 제재 완화에 합의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그 결과 2일 현재 응답한 10명의 예비후보 대부분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북한의 핵 무력을 감축하고 70년 된 한국 전쟁을 끝내며 남북한과 미국 사이에 평화로운 관계를 촉진하기 위해 취하는 모든 조치들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기회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되돌리고 새로운 한반도 평화 안보 체제를 구축하며 궁극적으로 모든 북한 핵무기를 제거하기 위한 단계적 과정을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피트 부티지지 인디애나주 사우스밴드 시장은 북한이 핵물질 생산과 핵미사일 시험을 중단하고 이를 국제 사찰관들이 검증하는 대가로 일부 제재를 완화하는 초기 동결 합의를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티지지 시장은 이후 핵시설과 핵무기 폐기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도 제재 완화와 관련한 상응 조치가 동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세스 몰튼 하원 의원도 북한의 핵 프로그램 중단을 대가로 제한적으로 제재를 완화하는 잠정 합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커스틴 길리브랜드 상원 의원은 핵 없고 평화로운 한반도라는 궁극적인 목표 아래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점진적이고 측정 가능한 조치들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존 딜레이니 전 하원 의원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궁극적인 목표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하지만 비핵화로 가는 과정에서 의미 있고 검증 가능한 합의를 수용할 용의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작가인 마리앤 윌리엄스는 긴장 완화와 관계 개선을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일부 중요한 핵 프로그램의 폐기를 대가로 한 부분적인 제재 해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조 세스텍 전 하원의원은 북핵 6자회담의 재가동이 첫 조치가 돼야 한다며 이를 통해 일부 핵 프로그램 폐기와 부분적인 제재 해제를 교환하는 일종의 예비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현재 지지율 1위인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라는 공유된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서 협상팀에게 권한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동맹국은 물론 중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과 함께 지속적이고 조율된 캠페인의 시동을 걸겠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오바마 행정부가 협상한 이란 핵 합의가 이란의 핵 보유를 막았다며 이 합의가 효과적인 협상을 위한 청사진을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코리 부커 상원의원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목표가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부커 의원은 핵을 보유한 북한은 중대한 국가안보 위협의 하나라며 평화적인 비핵화를 추구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팀 라이언 하원 의원은 일부 핵 폐기를 대가로 한 부분적인 제재 완화에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라이언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 조건 없는 회담으로 김정은 독재 체제에 국제적인 합법성만 부여했다며 북한 정부가 자행한 국제범죄와 반인도 범죄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미국 의회 상원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문제 삼지 않는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과 동맹에 대한 위협을 허용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원 외교의 동아태 소위 간사인 에드마키 민주당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들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힌 데 대해 비판했습니다. 마키 의원은 이를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한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과 동맹국 위협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오 국무장관은 북한의 발사를 의도적으로 외면할 게 아니라 북한의 도발을 멈출 것을 강하고 명확하게 촉구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마키 의원은 또 모두가 비핵화 협상의 성공을 바라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쇼가 미북 실무 협상을 재개시킬 수 있다는 희망에 사로잡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대하는 방식은 행정부의 최대 압박 캠페인을 약화시킨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정부기관들의 자신의 좋은 친구 김정은에게 무임승차권을 줄 것을 공개적으로 지시하는 것은 대통령의 핵심 전략인 압박 캠페인을 약화시킨다는 겁니다. 상원 정보 외교위 소속의 공화당 중진인 마르코 루비오 의원은 일 VOA에 북한의 최근 1년의 도발은 김정은 위원장이 국제사회에서 극심하게 고립돼 있는 북한의 힘과 타당성을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루비오 의원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해체를 이루기 위한 협상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외교 정책은 영내 동맹국 보호에 대한 공약을 준수해야 한다고 루비오 의원은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제재를 더 강화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루비오 의원은 또 미국과 그 동맹국인 한국, 일본 그리고 다른 안보 파트너들이 대북 압박을 최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김정은 정권의 핵 프로그램과 미사일 활동 그리고 인권 유린을 중단하기 위해 북한과 조력자인 중국 등에 대한 제재를 즉시 확대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최근에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미국의 이화적 입장은 유엔 안보리 대응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대화 국면을 이어가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지난 1일 유엔 안보리 비공개 회의 뒤 영국과 프랑스, 독일, 세나라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We reiterate our condemnation of such launches, which are violations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세나라는 캐런 피어스 영국 대사가 대표로 발표한 이 성명에서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를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규정하고 규탄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대북결의 위반이지만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경우 통상 안보리 차원의 특별한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두 차례에 이어 7월에도 두 차례 발사한 미사일이 모두 단거리임에도 영국과 프랑스, 독일, 세 나라가 안보리 회부를 요청한 것은 그만큼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미국은 안보리 회부 요청과 공동성명 발표에서 빠졌고 비공개 회의에서 어떤 입장을 취해 있는지도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달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이에 대한 안보리 대응을 묻는 VOA의 질의에도 명확한 입장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2006년 첫 대북결의 17185부터 가장 최근인 2017년결의 2397호까지 북한의 도발에 대해 미국이 안보리 회의 소집에서 결의안 초안 작성과 채택까지 주도했던 것과는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북한 도발에 대한 안보리에서의 미국의 대응 변화는 지난 5월부터 드러났습니다.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북한은 지난 5월 기습적으로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했습니다. 그러자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안보리는 북한의 어떤 종류의 탄도미사일 발사도 금지하고 있다면서 안보리 결의 위반 측면에서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패트릭 셰너헨 당시 국방장관 대행도 이는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hese are short-range missiles, and those are a violation of the UNCR. 미국 고위 관리들의 잇따른 비판에도 불구하고 정작 미국은 안보리를 통한 대응은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VOA는 지난 5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당시에도 안보리 차원에서의 미국의 대응 방안에 대해 질의했지만 답변을 얻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개의치 않는다고 밝힌 상황에서 미국이 안보리 소집을 요청하는 등의 행동에 나서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 최근 세 차례에 걸친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트위터를 통해 안보리 결의 위반일 수는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자신과 김 위원장이 단거리 미사일 발사 중단에 합의한 적이 없다며 문제 삼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과거사 문제로 촉발된 한국과 일본의 갈등이 경제 전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두 나라의 갈등 격화로 미국의 대북 전략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의 주요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의 대립이 전방위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면서 미국의 북한 비핵화 전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한일 갈등으로 이미 미국의 전략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시아 내 미국의 핵심 파트너인 한국과 일본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입장이 다르다는 최악의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It's done so by sending the worst possible message to North Korea.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이 한국과 일본이 서로 협력하지 못하는 상황을 최대한 자국에 유리하게 활용하고 있다면서 최근 잇따르고 있는 미사일 발사가 그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보좌관도 긴장 국면에 들어간 한일 관계가 김정은 위원장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o allow the North Korean leader to play a game of divide and conquer.
한일 갈등은 김정은 위원장이 두 나라를 분열시켜 원하는 것을 얻어내도록 하는 데 기여할 뿐이라는 지적입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박사는 김일성 주석 이래 북한의 목표는 한결같이 미한 동맹과 미일 동맹을 무너뜨리는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That even during the Kim Il-sung period, that Kim Il-sung eventually concluded.
한반도 전체를 장악하기 위해선 미국의 동맹을 깨뜨리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김일성 주석이 결론을 내렸고 그의 손자인 김정은 위원장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국방 전문가인 베넷 박사는 미국의 의존적인 한국의 안보엔 일본의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Can't deploy forces that would have to go to Korea in the case of a war without substantial support from Japan.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지원이 없으면 미국이 한반도에 전력을 배치하는데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미, 한, 일 세 나라의 탄탄한 공조가 북한 문제를 넘어 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And provided, I think, a reassurance to other countries across Asia that the United States will continue.
세 나라의 삼각공조는 다른 아시아 나라들에도 미국이 서태평양 지역에 군사적, 경제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안도감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리스 전 실장은 미 한일 동맹이 지역 안보의 중심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 재단 대표는 한국과 일본 두 나라가 공유하는 공동의 안보 과제가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누지 대표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화해를 위한 정치적인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교입니다.
한국 정치권 일각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파기를 주장하고 나서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소미아가 파기될 경우 미한일 안보 공조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는 한국과 일본이 체결한 유일한 군사협정입니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병력 이동과 사회 동향, 북핵 미사일 관련 정보 등을 일본과 공유하기 위해 체결했습니다. 한국은 탈북자나 북중 접경 지역의 인적 네트워크,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수집한 대북 정보를 일본과 공유하고, 일본은 주로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 실험이나 핵에 관한 기술 재원 분석 자료를 한국에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일본은 정보 수집 위성 5기, 이지스함 6척, 지상 레이더 4기, 조기 경보기 17대, P3와 P1 등 해상 초계기 110여 대 등의 다양한 정보 자산을 통해 수집한 북한 핵 미사일 관련 정보를 한국과 공유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소미아는 도입 단계부터 한국에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에 체결 직전까지 갔지만 일본과의 군사협력에 대한 한국 내 반대 정서가 상당한 터에 밀실 추진 논란까지 일면서 여론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결국 한국 정부는 서명식 50분 전에 체결 연기를 일본 정부에 통보했습니다. 현재 한국 내 지소미아 파기 주장은 주로 여당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이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을 확정할 경우 맞대응 카드로 활용해야 한다는 차원입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한국이 일본과의 갈등 때문에 지소미아 파기까지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지소미아는 단순히 한일뿐 아니라 동북아에서 미한일 공조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를 지낸 제임스 줌월트 사사카와 평화재단 대표는 한국이 지소미아를 파기하면 동북아 영내 미국의 이익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f South Korea were to decide to terminate its bilateral GSOMIA agreement with Japan, that would really damage United States interests in the region as well.
주한미국 대사관 부대사를 지낸 마크 토콜라 한미경제연구소 부소장도 한일 갈등과 지소미아 파기 여부를 연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GSOMIA should not be the topic on the table because of the other tensions between Japan and Korea. It's a useful agreement for all three countries. It should continue.
토콜라 부소장은 한국과 일본 간 갈등 때문에 지소미아가 파기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며 미한이 3국 모두의 유용한 합의인 만큼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미국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북한 내 정치범 수용소 전면 철폐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발의됐습니다. 북한 정부의 반인도 범죄를 조사하는 특별재판소 설립도 명시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의 조시 하울리 상원의원이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전면 철폐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 코리 가드너 위원장과 에드워드 마키 민주당 간사, 공화당 중진인 마르코 루비오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결의안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북한 수용소 철폐 촉구 결의안 채택이 추진되는 겁니다. 앞서 공화당의 마이크 코너웨이 하원 의원은 지난 2월 상원과 유사한 내용의 결의안을 하원에서 발의한 바 있습니다. 하원 결의안은 현재 의회에 계류 중인 한반도 안건 가운데 가장 많은 57명 하원 의원의 지지를 초당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상원 결의안에는 대체적으로 유사한 내용들이 담겼습니다. 북한 지도부가 수용소를 전면 철폐하도록 촉구하고 북한 정부의 반인도 범죄를 전담하는 특별재판소 설립을 국제사회에 촉구했습니다. 특히 특별재판소는 북한 정부에 의해 자행되는 반인도적 범죄를 조사하고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사법권을 갖는다고 명시했습니다. 결의안에 따르면 북한 수용소에 수감된 인원은 약 8만에서 12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또 국제사회가 북한 정부의 반인도 범죄에 연루된 개인들을 제재하고 북한 수용소 수감자들이 만든 상품에 대한 수입도 금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정부에 대해선 북한 노동수용소 시스템에 책임이 있는 개인의 추가 제재를 계속해서 부과하고 북한 수용소의 존재와 이곳에서 자행되는 범죄를 국제사회에 계속 알릴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 정부에는 인권유린 행위의 전면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유엔 인권조사위원회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그리고 국제적십사위원회가 수감자 석방과 재활치료를 도울 수 있도록 수용소 접근을 허용하라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식량 배분과 감독에 관한 국제 규정을 준수하고 국제 인도주의의 기관 접근을 허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 밖에 하원과 달리 상원 결의안에는 북한 해외 노동자 문제에 관한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상원 결의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북한 정부가 노동자의 해외 송출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미국 정부는 북한 정부의 강제 노동 사용을 강력히 규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회기 상원에서는 지난해 말 정계를 은퇴한 공화당의 올인해치 상원의장 대행이 유사한 내용의 결의안을 상정해 외교위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코너웨이 하원 의원도 지난 회기 같은 결의안을 발의해 총 111명의 지지를 확보했지만 외교위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회기가 종료돼 자동 폐기됐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베트남이 50여 명의 북한인 노동자들을 송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아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송환도 예고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베트남 정부는 51명의 북한인 노동자들이 북한으로 송환됐다고 확인했습니다. 베트남은 지난달 25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해 최근 공개된 2397호 중간 이행 보고서에서 2017년 관련 결의 채택 당시 베트남에는 94명의 북한인 노동자가 하노이와 하이퐁, 호치민 등 3개 도시와 까마우, 꽝린, 타이노하 성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019년 초를 기준으로 이 중 43명의 북한 노동자가 하노이와 하이퐁, 호치민 등 3개 도시에 남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94명 중 51명이 송환됐으며 이는 결의 2397호에 따라 송환 대상이었던 전체 북한인 노동자 중 절반 이상에 해당한다고 베트남은 강조했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2017년 8월 채택한 결의 2371호에서 각국이 북한 노동자의 숫자를 늘리지 못하도록 했으며 9월 채택한 결의 2375호에선 기존 노동자의 노동 허가증을 갱신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이어 같은 해 12월 채택한 결의 2397호를 통해 2년 뒤인 올해 말까지 모든 북한 노동자를 송환하도록 했습니다. 아직 송환되지 않은 43명도 앞으로 4개월 내에 북한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베트남은 남아있는 이들 북한 노동자들은 아직 노동허가증을 발급받거나 갱신하지 못했으며 송환 이전에 필요한 행정처리와 직업 임계 절차를 밟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베트남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안정과 더불어 국제법에 따른 평화적인 방법의 분쟁 해법을 지지하는 일관된 정책을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베트남은 지난해 9월 제출한 결의 2397호 이행보고서를 통해 자국 내 북한 국적자의 제재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북한 국적자들의 소득을 검토하는 등 결의 2397호에 따라 필요한 조치들을 이행하고 있다고 강조했었습니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초 제출한 이행보고서에선 2017년 9월을 기준으로 북한 국적자에 대한 노동허가증 발급 중단 사실과 함께 정부 차원에서 북한인 노동자에 대한 현황 또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었습니다. 한편 최근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루마니아와 아일랜드는 2397호에 따라 송환돼야 할 북한 노동자가 한 명도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현재 안보리에는 30여 개 나라의 2397호 중간 이행보고서가 제출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르면 2만 3,200여 명의 북한 노동자가 약 10개 나라에서 본국으로 송환됐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월드 비전이 신청한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물품 반입 요청을 허가했습니다. 위원회는 이일 웹사이트를 통해 월드 비전의 요청에 대한 면제 승인 사실을 확인하고 서한과 함께 물품 목록을 공개했습니다. 서한에 따르면 월드 비전은 지난달 1일 북한의 수질과 위생 개선을 제재 면제 신청서를 제출한 뒤에 같은 달 22일 최종 승인 판정을 받았습니다. 월드 비전이 허가받은 물품은 수질 프로그램과 관련한 우물 펌프 키트와 방수 연결 박스 등 54개 품목과 위생 프로그램에 관련한 나무 문, 시멘트, PVC 파이프 등 10개 품목입니다. 제재 면제 허가 기간은 내년 1월 22일까지입니다. 미국 의회가 올 상반기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한반도 외교 안보와 관련돼 처리된 안건은 미 한일 3국 간 유대 공조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상원 결의가 유일합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116대 미 의회가 올 상반기 입법 활동을 2일 공식 종료하고 한 달간의 여름 휴회에 들어갔습니다. 상반기에 한반도 관련 법안과 결의안은 각각 9건씩 총 18건이 발의되는데 대북제재 강화 법안이 4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 중 처리된 최종 안건은 미한일 3국 간의 유대지지 상원 결의가 유일합니다. 결의안은 지난 2월 하노이 2차 미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상하원에서 동시에 상정됐으며 상원은 지난 4월 외교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했습니다. 한일 무역 갈등 발생 이전 강제 징용 판결과 초계기 위협 논란 등으로 한일 갈등이 첨예화된 상황에서 이뤄진 겁니다. 상원에서는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밤 메넨데즈 의원과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공화당 의원이, 하원에서는 외교위의 엘리엇 앵겔 위원장과 마이클 맥하울 공화당 간사, 아태소위 브래드 셔먼 위원장과 테드 유호 공화당 간사 등이 결의안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하원 결의안은 한동안 외교위에 계류 중이었지만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 조치로 양국 간 갈등이 극도로 악화된 지난달 14일 외교위 전체 회의 안건에 추가돼 압도적 지지로 통과됐습니다. 엘리어 댕겔 하원 외교위원장에 따르면 이 결의안은 여름 휴회 이후 가을쯤 본회의 안건으로 검토될 예정입니다. 상반기에 의결되진 않았지만 처리에 탄력을 받고 있는 한반도 관련 안건은 원비어법으로 불리는 대북제재 강화 법안입니다.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개인과 기업의 세컨더리 보이콧, 즉 3자 제재 부과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일부 내용의 근소한 차이는 있지만 상원에서 공동 추진되고 있습니다. 상원에서는 오토원비어 대북 은행 업무 제한 법안, 하원에서는 오토원비어 북핵 제재 법안으로 명명됐습니다. 상원에서는 민주당의 크리스 벨홀런 의원이, 하원에서는 공화당의 앤디 바 의원이 법안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상하원에서 각각 개별 법안으로 상임위에 계류 중인 동시에 의회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국방수권 법안의 한 조항 형태로도 추진되고 있어 연내 통과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지난달 상하원은 이 조항이 담긴 각각의 국방수권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하반기에는 상하원 조정을 마무리하고 단일 최종안을 내놓게 됩니다. 상하원 국방수권 법안에는 주한미군 감축 금지 조항도 포함됐는데 상하원 군사위가 법안 마련 초기부터 이미 합의를 거쳐 포함시킨 만큼 의결이 사실상 확정적입니다. 그 밖에 하원 국방수권 법안에만 담긴 북한의 비핵화와 한국전 종전 달성을 위한 외교 지지라는 의회의 인식 조항이 단일 최종안에 담길지 주목됩니다. 이 조항은 민주당의 로칸나 의원이 주도했습니다. 앞서 칸나 의원이 하노이 회담 직전 대표 발의한 한국전 공식 종전 촉구 결의안과 유사한 내용으로 35명의 민주당 의원이 결의안에 서명했습니다. 상원과 달리 하원에서는 국방수권 법안이 공화당의 찬성표를 전혀 얻지 못하고 다수당인 민주당의 압도적 지지로 통과했기 때문에 올해 국방수권 법안은 이례적으로 의회 처리 기한인 9월 말 이전에 의결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상하원에서 동시 추진되고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어 향후 처리가 주목되는 또 다른 한반도 안건은 대북정책 감독 법안입니다. 지난 5월 상원에서는 메넨데즈 외교위 민주당 간사와 가드너 동아태 소위원장이, 하원에서는 앵겔 외교위원장과 조윌승 공화당 의원이 법안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대북정책과 북핵 합의에 대한 의회 감독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으로 대북협상 진행 상황을 분기별로 의회에 보고하고 미북 합의를 협정 형태로 제출해 상원 인준을 거쳐 발효되도록 했습니다. 특히 미북 합의에 대한 의회의 검토 항목이 북한의 비밀 핵 시설, 핵 프로그램 신고, 합의 이행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반 시 비핵화 협상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상반기 가드너 의원과 마키 의원은 유류 공급 등 대북 금수 조치에 초점을 둔 또 다른 제재 강화 법안인 리드 액트를 지난 회기에 이어 재상정하기도 했습니다. 하원에선 아직 발의되진 않았지만 지난 회기 상원과 공동 추진됐기 때문에 향후 하원 재상정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가드너 의원과 마키 의원은 상반기 회기 종료 직전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을 계기로 의회의 리드 액트 통과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밖에 상반기 하원에서는 북한 수용소 철폐 촉구 결의안이 두 건, 재미 이상가족 상봉 촉구 법안과 결의안이 각각 한 건씩 발의됐습니다. 공화당의 마이크 코너웨이 하원 의원이 지난 2월 하노이 회담 직전 대표 발의한 북한 수용소 철폐 촉구 결의안은 상반기 꾸준히 지지세를 넓혔습니다. 현재 계류 중인 결의안 건 가운데 가장 많은 57명의 지지 의원을 초당적으로 확보했습니다. 재미 이상가족 상봉 촉구 법안과 결의안도 지지세를 꾸준히 넓혀 각각 32명, 18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지지자로 서명했습니다. 그 밖에 푸에블로호 반환 촉구 하원 결의안이 두 건, 미한동맹 지지 상하원 결의안, 대북제재 해제 금지 하원 법안이 상반기에 발의됐지만 별다른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 국무부는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목록에서 한국을 제외한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긴장 완화를 위한 해결책을 모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2일 VOA에 한국과 일본 모두의 동맹이자 친구인 미국은 북한으로부터 야기된 것을 포함한 공동의 역내 도전들과 인도태평양과 전 세계 다른 우선순위들에 맞서 우리 세 나라가 강력하고 긴밀한 관계를 확실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한국과 일본 모두 양자 관계가 악화되면 그로 인한 어려움을 겪게 되며 이를 개선할 책임이 있다며 최근 몇 개월간 양자 신뢰를 손상시킨 정치적 결정들에 대해 약간의 자아성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같은 의미에서 한일 관계의 경제와 안보 측면에 악영향을 주는 긴장 상태를 막기 위한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관계자는 미국과 일본과 한국이 창의적인 해결책을 위한 공간을 찾기를 권고한다면서 미국은 계속해서 이 문제에 관여할 것이고 우리의 두 동맹 간 대화를 촉진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미국과 일본, 한국이 결속과 우정 속에 협력할 때 우리는 모두 더 강하고 동북아시아는 더 안전하다고 말했습니다. 매주 월요일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북한 경제가 고난의 행군 이래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는 관측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제재로 인해 북한 경제가 2년 연속 크게 후퇴했다고 밝힌 가운데 북한이 내년께 외환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2년 집권 이후 최악의 경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한국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북한의 지난해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4.1%로 뒷걸음쳤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북한 경제가 2년 연속 크게 후퇴한 것을 의미합니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본격화된 지난 2017년 마이너스 3.5%의 경제 성장을 기록한 데 이어 이번에 또다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겁니다. 이 같은 성장률은 홍수와 흉작으로 어려움을 겪던 고난의 행군 시기인 1997년 이후 20년 만에 최악이라고 북한 경제 전문가인 한국서울대학교 김병현 교수는 말했습니다.
2년 연속으로 이제 북한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그 마이너스도 이제 2017년에 마이너스 3.5%, 작년에 마이너스 4.1%이기 때문에 합치면은 연 동안 북한 GDP가 한 8%가량 하락한 거죠. 상당한 충격이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북한 경제가 이렇게 악화된 1차적 이유는 유엔 안보리의 제재 때문입니다. 안보리는 북한이 2016년 두 차례 핵실험과 22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돈줄 차단에 나섰습니다. 안보리는 이듬해 8월 북한의 최대 수출 품목인 석탄의 수출을 전면 중단시켰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전년도에 마이너스 11%를 기록했던 북한의 광업은 지난해에는 마이너스 17.8%로 2년 연속 크게 후퇴했습니다. 북한은 석탄으로 먹고 산다고 할 정도로 광물 수출 비중이 큽니다. 석탄과 철광석은 총 수출의 40%를 차지하며 금액으로는 10억 달러에 이릅니다. 또 석탄 수출로 번 돈이 노동당과 군부, 국영기업, 돈주, 장마당 그리고 광부 호주머니에 들어가야 경제가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석탄 수출이 하루아침에 중단되면서 탄광을 운영하던 국영기업과 돈주는 물론 군부도 큰 타격을 입었다고 북한 통일전선부 간부 출신 탈북민 장진성 씨는 말합니다.
지금 군이 군 경제가 심대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군 경제의 상당수가 그 석탄을 그 독점권을 군에게 줬기 때문에 그 석탄을 팔아야지 거기에서 나오는 그 외화로 군복천이나 그다음에 이런 거기에 필요한 군수물품들을 사올 수 있는데 이 석탄이 끊기다 나니까 군 경제가 많이 망가진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에는 한경도의 무상광산과 검덕광업연합기업소 등 700여 개의 광산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노동신문에는 이들 광산의 성과에 대한 보도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광업에 이어 지난해 마이너스 12.4%를 기록한 분야는 철강과 비료, 정유 등 중화학공업입니다. 김책 제철소 같은 중공업 설비가 돌아가려면 철강 생산에 필요한 코크스 등 원부자재가 충분히 공급돼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자재 공급이 원활치 못했다고 김병현 교수는 지적했습니다.
광물은 이제 무역 제재 효과이기 때문에 무역 제재가 광물 수출이 이제 금지된 상태로 있게 만들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면은 북한의 중화공업도 연쇄적으로 충격받게 되는 거죠.
북한 당국은 김책 제철소와 황해 제철소에서는 코크스를 쓰지 않는 이른바 주체철을 생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생산한 주체철은 품질이 나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각종 물품을 생산하는 공장과 기업소 등 제조업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제조업은 마이너스 9.1%를 기록했습니다. 북한 공장이 잘 돌지 않는다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현지 지도에서도 확인됩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7월 평안북도 신의주 방직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자재와 자금 노력 타발만 한다며 관계자들을 질책했습니다.
이 공장에서는 보수도 하지 않은 마구간 같은 낡은 곤물의 귀중한 설비들을 들여놓고 곤물 보수를 땜떼기 식으로 하고 있으며
북한의 건설업도 지난해 제재로 인해 마이너스 4.4%로 뒷걸음쳤습니다. 북한은 2017년 4월 평양 려명거리 완공 이후 새로운 대규모 주택 건설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2016년부터 추진해온 주요 국책사업인 강원도 원산의 갈마 관광지구 공사 완공 시기도 내년 4월로 늦췄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무엇에 쫓기듯 속도전으로 건설하지 말고 공사기간을 6개월간 더 연장하여 다음에 태양절까지 완벽하게 내놓자고.
그 밖에 섬유와 의류 수출을 담당하던 경공업과 농림어업 분야도 1-2%의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북한 산업계에서 지난해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한 분야는 전기, 가스, 수도업입니다. 한국은행의 이번 발표는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작동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유엔은 대북 제재를 통해 북한의 3대 수출품인 석탄, 섬유, 수산물 수출을 모두 틀어막았습니다. 그 결과 북한과 중국의 무역이 크게 줄었습니다. 북한 무역의 90%는 중국과의 거래에서 이루어지는데 북한의 대중 수출은 거의 붕괴됐다고 할 정도로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북한의 대중 수출은 2억 2천만 달러로 전년도에 비해 87%나 줄었습니다. 북한의 대중 수입도 33%가 감소한 22억 4천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이는 북한의 돈줄이 거의 끊어진 데다 중국과의 무역에서 20억 달러의 적자를 본 것을 의미한다고 미국의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 대학 교수는 말했습니다.
Most of China's exports to or imports from North Korea have plummeted, you know, 90%.
게다가 북한은 불법 해상 환적으로 휘발유 같은 정제유를 들여오느라 매년 2-3억 달러를 쓰고 있습니다. 석탄을 비롯한 광물 수출이 제대로 될 경우 이 정도 외환은 큰 문제가 안 됩니다. 북한은 과거 석탄 수출을 통해 연간 10억 달러 이상을 벌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다릅니다. 안보리는 대북 제재를 통해 석탄 수출과 무기, 해외 노동자 파견, 인가공 등 북한의 모든 외화벌이 수단을 차단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외환난이 한층 가중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북한의 외환 보유고입니다. 만일 북한이 충분한 외화가 있다면 지금처럼 해상 환적 등을 해가며 그럭저럭 2-3년을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환 보유고가 바닥을 드러낼 경우 외환 위기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김병현 교수입니다.
외환 보유 규모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언제 외환 보유가 바닥을 보일지 예측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북한이 비공식적으로 밀수를 통해 수출한 것도 꽤 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공식 무역 적자보다는 아마 적은 폭으로 그 외환 보유가 감소하는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하튼 이게 지속되면은 외환 이제 보유고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뭐 꼭 내년 말이 아니겠지만 내년 말 되면 상당히 어려울 걸로 보이지고.
대북 제재는 미북 관계에서도 핵심 쟁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2월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영변 핵설을 폐기할 테니 5개의 대북 제재를 해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북한 리용호 외무상입니다.
우리가 요구한 것은 전면적인 제재 해제가 아니라 일부 해제, 구체적으로는 유엔 제재 결의 총 11건 가운데서 2016년부터 17년까지 채택된 5건, 그 중에서 민수 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들만 먼저 해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영변을 포함한 북한의 전면적인 핵폐기를 요구해 회담은 결렬로 끝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제재를 풀려면 미사일을 발사할 것이 아니라 미북 실무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미북 실무협상 대표가 머리를 맞대고 포괄적인 비핵화 시간표를 만들고 그에 발맞춰 단계적으로 제재를 완화하는 수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VOA 뉴스 최용기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북한 날씨, 지구촌 오늘,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오늘은 열을 차단하는 도로 포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895년 8월 5일 19세기 노동운동의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친 독일의 사회주의자 프리드리히 엥겔스가 75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합니다. 1820년 독일의 라인주에서 부유한 공장주의 아들로 태어난 엥겔스는 어렸을 적부터 아버지의 가업을 잇기 위한 공부를 합니다. 평소 문학에 관심이 많았던 엥겔스는 평론이나 시 등을 신문에 발표했으며 지배 계급을 비판하는 글을 내기도 했습니다. 당시 유럽 사회는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큰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공장에서는 기계가 쉴 새 없이 돌아갔고 물건들은 매일매일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빈부의 격차는 더욱 커져만 갔고 노동자들의 삶은 점점 피폐해졌습니다. 이러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던 엥겔스는 1844년 역시 독일의 사회주의자이며 마르크스주의를 창시한 칼 마르크스를 만나게 됩니다. 엥겔스와 마르크스는 노동자들을 위해 일하다가 1848년 공산주의자 동맹을 위한 강령인 공산당 선언을 발표합니다. 엥겔스는 마르크스가 죽은 후에도 마르크스주의를 보급하고 국제노동운동에 힘쓰다가 1895년 8월 5일 암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1962년 8월 5일 영화 뜨거운 것이 좋아 2부의 모든 것으로 유명한 미국 최고의 여배우 마릴린 먼로가 자살로 보여지는 의문의 죽음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1926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태어난 마릴린 먼로는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버지인 마틴 에드워드 모텐스는 먼로가 태어나기도 전에 가족을 떠났고 어머니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먼로는 보육원과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먼로는 16살 때 제임스 도허티와 결혼하지만 이혼했고 이후 야구선수 조 디마지오 또 극작가 아서 밀러와 결혼했지만 모두 실패합니다. 마릴린 먼로는 1950년 영화 아스팔트 정글을 통해 연기를 인정받기 시작하고 이후 영화 나이아가라에서 주연을 맡아 폭발적인 인기를 누립니다. 그리고 왕자와 쇼걸, 신사는 금발을 좋아한다, 돌아오지 않는 강 등을 포함한 다수의 영화에 출연하면서 큰 인기를 누리지만 1962년 8월 5일 자살로 추정되는 죽음으로 36살의 짧은 생을 마감합니다.